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2월 10일 도쿄도 치요다구의 이노홀에서 일본 정부 주최의 국제토론회 세계적인 과제로서의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한 국제연계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회 요코타 타쿠야 대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회 대표 요코타 타쿠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모두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모여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전 대표 이즈카 시게오 씨의 뒤를 이어 가족회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납치된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형제를 어느 한 사람도 일본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1년 전과 무엇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찬 환경과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상황 속에서 매일을 살아남아 생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면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께서 장문대회에 응모해 주셔서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한 말로 표현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는 요코타 일가에게만 벌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또 가족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조선이 국가 전체가 일본의 주권과 영예를 침범하여 학교 도중에 13살 중학생을 포함해 무고한 많은 일본인을 폭력적으로 북조선으로 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제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21세기에 설마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현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는 쉽게 무너지고 남겨진 현실은 파괴된 문화와 역사, 사회생활,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져버린 가족과의 유대. 평화와 자유는 풍전 등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와 똑같은 것이 북조선에 의한 일방적인 폭력에 따른 현상 변화, 즉 가족으로부터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생이별을 시켜 지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우리 가족과 형제는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북조선을 상대로 외교 협상을 벌일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일본 국민이 단결하여 강력하게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치당한 모든 일본인을 돌려주라고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가족회, 구출회, 그리고 납치 의원 연맹의 운동 방침은 하나입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입니다. 부분적인 해결이나 단계적인 해결은 일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나 연락사무소 등의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혼 외교인 일부 정치인의 북조선 방문단의 결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북조선은 24시간 엄중한 감시하에 납치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사를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납치 문제 해결에 의사결정만 한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그들의 속임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직접 지금까지 이상으로 더욱 강력한 자세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치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과 북조선 두 나라의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건재하게 살아있을 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강력히 호소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해결을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회는 말을 무기로 내세우고 원칙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할 것을 호소합니다. 부디 지속적인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납치 피해자 가족회 이즈카 코이치로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문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 1년 전에 제 양아버지이자 타구치 야에코의 큰 오빠 되는 이즈카 시기오가 타계했습니다. 83살이었습니다. 44년 가까이 여동생을 찾아 계속 고뇌하였고 재회를 바라며 탈환을 호소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년에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되어 체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리와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과 국민 집회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에는 말 그대로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참석했습니다. 저는 매번 아버지께 병세와 체력이 어려운 것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야에코 씨가 귀국할 때까지 요양하면서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호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가족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이나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초조함과 여동생을 꼭 만나겠다는 신념, 저를 친모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허약해진 몸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야해꼬 씨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해꼬 씨가 귀국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5명과 그 가족의 귀국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피해자 가족 중에는 가족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요코타 시게로 씨와 아리모토 카요코 씨께서는 2020년에 자신의 딸과 만나지 못한 채 타계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고령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납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한층 더 강한 의지와 시간을 생각하여 이 문제에 온 힘을 다해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기다리는 자세나 정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움직여 주십시오. 북조선을 움직여 주십시오. 북조선과 김정은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가족의 귀국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조선에 득이 되는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사무소의 설치나 일부 피해자들의 귀국 등 수두름이 없는 진전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 마지막 1초까지도 가족의 귀국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소할 것입니다. 가족회의 누군가가 마지막 한 명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된다면 돌아온 납치 피해자로부터 비밀을 캐내거나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납치 피해자들의 조용한 일상생활을 용유하는 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과거의 불필요한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와의 연계 모색을 비롯한 관계 구축을 시도하여 자신의 나라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건설적인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납치 피해자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와 야해꼬 씨가 가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없어지는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반도체의 국제전시회인 세미콘 재팬 2022와 전시회에 참가한 북조선 출신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 최대의 전시장인 도쿄 빅사이트에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반도체의 전시회 세미콘 재팬 2022가 개최되었습니다. 미래를 바꾼다, 미래가 바뀐다의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올해로 46회째를 맞이하는 반도체 공급 체인에 관한 업계 최대급의 행사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전시회는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의 전시와 국내외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강연, 네트워킹을 결합한 종합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리가 전시회에 참석하여 개회식 인사에서 전시회 개최의 축사를 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시회 출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 전역에 걸친 600회사를 넘고 1,500 이상의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작년에 비해 대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고속통신기술, 인공지능, 자동운전기술 등에 더하여 안전보장에 관한 관점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의 반도체의 발전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전시회에 참가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만 참가 비용은 무료로 기술자는 물론 영업이나 마케팅 분야, 더욱이 경영자와 투자가, 학생 등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반도체 관련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이 전시회는 마치도 축제와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시회를 통하여 자회사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또한 외국에서의 최신 반도체 관련 기술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반도체 업계와는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거주의 북조선 출신 지인으로부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전시회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북조선에서 식량난으로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에 연료하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 식량 구입 목적으로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인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에서 배우고 싶었던 동기는 할아버지가 일본 통치 시대에 일본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병원을 설립한 분이고 손자인 지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서 교육받으라고 말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의 학부를 졸업한 지인은 반도체 제조 회사에 취직했을 때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들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회사를 퇴직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회사에서 북조선에서 배웠던 일본어를 활용하여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통하여 일본인과 인맥을 쌓게 된 그는 15년 전에 일본인 투자자의 조언으로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업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반도체 제조 설비 100%가 일본산이고 이번 전시회에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수술용 로봇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을 전시하였다고 합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최첨단 제조장치의 발전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회사의 설비로서는 그 이상의 회사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인 부인과 아들도 같이 왔습니다만 아들을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일본 대학에서의 공부를 시킬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북조선에서의 어려웠던 생활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감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인이 북조선에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탓에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기업가로 성장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나 수준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도 일본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최근에 반도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반도체의 국제 전시회인 세미콘 재팬 2022와 전시회에 참가한 북조선 출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날에 북조선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 김여정 담화란 것은 역시 북조선의 전자위선에 관한 한국적인 평가, 지적이 그런 것에 대해 너무 크게 간득하게 좀 반발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런 담화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국제사회가 너무 주목을 했던 것이 이런 그 전자위선에 관한 그런 문제보다 김여정 씨는 그 북조선의 좀 ICBM 대륙간 단도 미사일에 관한 그런 대기공 그 재도입 좀 기술 그런 것을 좀 아직은 좀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한국적인 평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간접하게 반발했던 그런 부분이 국제사회는 좀 너무 주목을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씨는 북조선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지만 좀 말하고 한국 쪽에서는 ICBM의 고각 발사만 해도 좀 재돌립 기술이라는 것은 립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상 궤도 그래서 실질을 좀 적인 좀 각도에서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한국 쪽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에 대해 김여정 씨는 그러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그거 해보면 될 일이고 그거 보면 다른 게 될 일이 아닌가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북조선에는 좀 이런 재독립 좀 기술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좀 주장을 좀 했었습니다. 막 그런 표현이 너무 애매한 표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가까운 그런 그 시기 미래에 북조선이 좀 일본 우위를 좀 상공으로 좀 통과해서 대변안에 좀 작당 좀 할 그런 방식으로 현식으로 ICBM 발사 시험으로 좀 발 가능성 좀 있겠다고 뭐 국제사회는 그 역시 그런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문제시하는 발언이 되었습니다만 뭐 그러나 사실상 그 북조선이 앞으로 대변에 대해 이른바 전상 궤도로서 ICBM 발사 시험을 좀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면 뭐 저는 그런 가능성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김여정 씨의 발언을 보면은 너무 좀 예매한 그런 모습으로 좀 발언이 됐고, 그것은 너무 좀 의식적으로 예매하게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가능성 많다. 이때까지 좀 북조선에 해왔던 그런 행동 기록이라고 할까 그런 거 보아도 역시 애매한 그 태도를 좀 보여줄 때는 사실상 하지 않을 가능성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지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너무 중요한 것은 혹시 이번 그 김여정 씨가 했던 담화란 것은 그것은 김여정 씨의 좀 개인적인 좀 발언이라고 할까 적어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간의 담화이고 그것은 당 좀 노동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 전부 국가를 좀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겁지 않고 너무 가벼운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난 그 4월 5일 이후에는 북조선의 좀 태도가 바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김여정 씨가 담화를 좀 발표하고 그 가운데 뭔가 북조선의 공식적 입장 어떤 정책 구체적인 정책 어떤 그 구체적인 좀 자세라는 것은 보여질 때는 김여정 씨가 그 위임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위임에 달아라는 것은 역시 당 위임에 달아 전부 위임에 달아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공식적인 입장을 좀 표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4월 5일 이후에 다섯 번 김여정 담화라는 것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다 이런 위임에 달아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씨 그 개인적인 그런 그게 담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그 가벼운 낮은 당내의 좀 북조선의 좀 그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도 이번 김여정 담화로서 담화 안에 미사일 발사 이야기가 좀 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